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자신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터널 일부를 합병하려는 계획의 중단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합병은 협상 재개의 문을 사실상 닫고 실현 가능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와 이국가 해법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관련 유엔 결의와 국제법,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이국가 해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상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 합병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성명에서 합의 발표를 거부하고 규탄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과 터키도 이스라엘과 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아랍에미리트가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에 소재한 국립 망향의 동선에서 열린 제3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존엄과 명예 회복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할머니들의 아픔을 나누며 굳게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5년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맺은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 내 공자학원을 외교 사절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공자학원은 미국 학교를 상대로 중국의 선전과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공자학원은 인력을 비롯해 자금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미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공자학원을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학생들이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게 중국어와 문화에 접근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자학원은 전 세계 대학에서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내 75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공자학원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장반군 탈레반 수감자 중 마지막 남은 일부를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드 파이살 아프간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어제 수감자 석방을 시작했다면서 마지막 남은 400명 가운데 8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살 대변인은 나머지 320명이 언제 석방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슈러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최근 탈레반이 평화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마지막 수감자들의 석방을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 2월 말 체결한 평화협정에서 아프간 정부군에 수감된 탈레반 대원 5,000명과 탈레반에 붙잡힌 아프간군 1,000명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 내부 갈등과 정부군과 탈레반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수감자 교환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당원의원과 두 번째로 나선 합동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은 앞으로 최소한 3개월은 외출 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모든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음식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사무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음식이나 음식 포장, 공정, 배달이 코로나 전파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수해복구를 위한 외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결핵치료 등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0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운송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남부, 황해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은 대북 수해 지원 준비를 마치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S는 13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폭우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의 안토니 발망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조선적십자사와 긴급재난대응국가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옥 8,256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으며 농경지 2만 2천 헥타르 이상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농경지 피해 규모는 지난해 태풍 링링 때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발망 대변인은 이어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2,800가구에 가족용 텐트와 방범용 기구, 주방세트, 구호품 등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신종 코로나 예방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수해 주민들에게 위생키트와 정수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인구기금 UNFP는 13일 보낸 이메일에서 UNFP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최근 홍수에 대응하는 북한 정부를 지원하라는 공식 요청 사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적인 신속지원 대응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기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증품과 물품의 목록이 이미 준비됐다며 지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최종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로 홍수가 났다며 북한이 요청만 하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팀이 지원을 위해 북한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북한의 수해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인도적 지원과 재난관리부 측은 13일 VOA에 이유는 긴급대응관리센터에서 하루 24시간 주 7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홍수를 당연히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이 요청하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18년에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왔고 2019년에는 가뭄과 식량 불안정으로 피해본 주민들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13일 북한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며 기록적인 수준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폭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미 피해를 입은 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기구는 이번 폭우로 북한 주민 54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기상당국은 지난 열흘 동안 평양 지역에 290mm 이상,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주 845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악의 홍수로 기록됐던 2007년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일주일간 500mm에서 700mm의 비가 내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외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제7기 1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홍수로 인한 수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 당 창건 75도를 맞이하게 할 수는 없다며 피해 지역을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고 앞으로 자연재해와 큰 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홍수로 39,296정부, 약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산림집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또는 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사업을 전담할 상설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또 개성 출신 한국 내 탈북민의 월북으로 신종 코로나 특별경보가 내려졌던 개성 지역에 대한 봉쇄령을 3주 만에 해제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피해 규모를 공개하면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행하고 그다음에 뭐 좀 식량 부족하고 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루어져서 아주 초유의 사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하게 고려된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외부 지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라며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걱정해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준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외부 지원을 비공개 형식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외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김정은 정권의 존엄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물밑으로 비공개 지원은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 지원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 그 기조도 이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 결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통일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수혜 지원 여부를 두고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홍수 피해 상황을 공개하고 방역전담 상설기구를 신설한 것은 당 주도로 중첩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신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홍수 피해 규모를 이렇게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 당국이 한반도 전체에 닥친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굳이 주민들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당국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개성에 내려졌던 봉쇄령 해제에 대해 확진자가 없다면서 봉쇄를 유지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수해 복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봉쇄령에 따른 개성 지역에 대한 물자 지원이 큰 부담이 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대 곡창 지역인 황해남도의 벼농사가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주목됩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쌀 재배 면적은 55만 헥타르로 한국의 76%에 달합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곡창지대의 쌀 농사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영남 북한 기상수문국 부대장은 13일 관영 조선중앙TV에 8월 1일부터 10일 사이 전국 평균 강수량이 315.8mm로 평년과 대비해 많은 양이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양은 같은 기간 294mm로 기상관측 이래 매우 많이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3일에서 15일 사이 황해도에 100에서 200mm,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해 경작지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북한 벼 재배 면적조사 결과 영문판을 보면 북한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은 55만 7천 헥타르로 72만 헥타르인 한국의 76% 정도입니다. 북한은 여기서 지난해 쌀 224만 톤을 수확했다고 한국농촌진흥청은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논 가운데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황해남도는 전체 26.2%인 14만 5천 헥타르를 차지해 북한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평안북도가 전체 쌀 재배 면적의 19.3%인 10만 7천 헥타르로 2위, 평안남도는 14.2%인 8만 1천 헥타르로 3위, 그 뒤를 함경남도, 황해북도가 이었습니다. VOA가 지난 6일자 평안남도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숙청군 일대 농경지가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긴 모습을 볼 때 강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황해도의 곡창지대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주민들의 생활과 영양 수준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알려진 양강도로 넓이가 1397헥타르에 불과해 황해남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라선특별시와 자강도도 각각 4300헥타르, 5900헥타르로 쌀 재배 면적은 매우 적었습니다. 8월 상순의 강수량이 294mm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인 평양은 쌀 재배 면적이 19,000헥타르로 전체의 3.5% 정도였습니다. 한국통계청 보고서는 위성 영상을 촬영한 최초 원격 탐사로 지난해 15,000여 개의 표본조사구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논의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체의 20.4%를 차지한 전라남도로 169,000헥타르, 충청남도가 17.6%인 14만헥타르, 전라북도가 12만헥타르, 경상북도가 119,000헥타르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남도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6,174헥타르가 침수를 당하는 등 지난 11일 현재 2억 3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 황해북도 음파군 수해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지만 관영 매체들은 일부 피해만 전했을 뿐 전체 피해 규모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강수량이 과거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2007년 8월보다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결핵 치료 등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0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지원 물품 운송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요청에 따라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앞서 올해 1월 함경북도 내 의료사업을 위한 물품 반입을 위해 6개월 단위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초래된 지원 물품 수송 관련 어려움에 따른 제재 면제 연장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품 조달과 배송 완료를 위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더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달 21일 제재 면제 연장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위는 이를 근무일 기준 16일 만인 12일에 승인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함경북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치료 역량 증진, 함경북도 경성군 주민의 긴급하고 일반적인 의료 수요 해결 등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연장을 요청한 물품은 총 65개 품목으로 구급차 실험실 설비와 시약, 진단시험용 설비, 수술기구 의료키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물품이 의도된 목적에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수준에서 이뤄지는 정기적 감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장비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들의 직접적인 감시 아래 설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체계 일환으로 1월 말부터 국경 봉쇄를 이어오면서 올해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들 중 일부는 아직 대북 지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취약계층 아동 대상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등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재 면제를 받은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13일 VOA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대북 지원 활동이 잠정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바뀌자마자 지원 제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 봉사회도 지난달 VOA에 국경이 열리는 대로 제재 면제를 받은 농자재와 기구를 북한 내 협력 농장에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제재 면제 기간은 내년 1월에 만료됩니다. 대북 제재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물자 조달과 운송의 어려움을 근거로 처음부터 통상 6개월인 면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6월과 7월에 각각 보건과 영양식수 공급과 위생 분야 지원, 말라리아 결핵 대북 지원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1년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도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과 광범위내성 결핵 진단 치료 프로그램 유지와 확대에 필요한 물품 대북 반입을 위한 제재 면제 기간으로 1년을 받았습니다. 후에뉴스 지다혐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6명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북 제재, 수재까지 삼중고가 겹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최근 발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20-2030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주민의 59.8%인 153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인이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위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 2100kcal보다 낮게 섭취할 경우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 수가 인구의 0.6%인 2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의 비율을 전체의 57.3%인 1,460만 명으로 분석했습니다. 1년 만에 식량 부족 인구가 70만 명이 늘어난 데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돼 주민의 45%, 1,2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인별 식량 부족의 강도도 완화돼 2020년에는 성인 하루 평균 430kcal가 부족했지만 10년 뒤에는 368kcal가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농무부는 앞으로 10년간 경제 성장과 주요 곡물의 가격 안정, 인구 성장세 둔화로 조사 대상 모든 나라에서 식량 부족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코로나 여파를 감안한 2020년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미화 561달러이며 2030년에는 618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북한 내 곡물 가격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2.4%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농무부는 매년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76개의 저소득 국가들의 현재 식량 상황과 10년 뒤 상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전 세계 8억 4,43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예멘, 아프가니스탄에서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앞서 6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올 가을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그쳐 26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만성적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코로나 발병 사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시기가 맞물려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루이스 미국 친우봉사회 북한사업단 대표도 최근 VOA에 북한이 한꺼번에 직면한 여러 사안들이 주민들의 식량 안보를 우려하게 만든다며 특히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발생한 홍수가 식량 생산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 인접한 구룡강이 최근 폭우로 범람하면서 시설 기능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변의 원자로들이 가동되지 않았던 만큼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12일 북한 영변 핵시설 바로 옆으로 흐르는 구룡강이 범람하면서 핵시설 내 원자로로 연결된 냉각수용 펌프 등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8뉴스는 7월 22일과 8월 6일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5장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최근 이어진 폭우로 구룡강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38뉴스가 분석한 위성사진들에 따르면 7월 22일 구룡강변의 펌프 건물들보다 아래에 있던 수면이 8월 6일에는 펌프 건물 지면 수준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이 펌프 시설 두 곳은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원자로의 정상적 가동에는 꾸준한 물 공급이 필요한데 이 펌프 시설들이 이번 침수로 손상됐거나 송수관이 막혔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번 범람으로 인한 영향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13일 VOA에 말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몇 달간 혹은 수년간 가동된 흔적이 없고 실험용 경수로는 아직 가동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운 연구원은 구룡강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펌프 시설에까지 닿을 정도가 됐지만 원자로가 가동 중이 아니기 때문에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원자로 용융 등 실제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이들 원자로들이 한때 가동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펌프 시설과 송수관 등에 있었을지 모를 손상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가동 중지 조치를 내려야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가까운 미래에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려는 계획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연기도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이번 범람으로 인한 시설 내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펌프 시설 중 하나는 자신이 영변을 방문했던 2010년 11월에 건설 중이었던 새 실험용 경수로를 위한 것이지만 해당 경수로가 여전히 가동 가능 상태가 아닌 만큼 펌프 이상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8일에서 11일 사이 불어났던 구룡강 수위가 다시 내려간 것으로 관측 결과 나타나 영변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공장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단지에는 400여 개 핵 관련 기관과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 우라늄 생산 공장 등이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80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과 공중보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두 후보는 동맹관계와 대북 외교정책에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통상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권자들이 경제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한 대처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고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과 남미계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 저소득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이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와 공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 사이 미국 성인 2,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공중보건 문제가 2020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가 24%로 그 뒤를 이었지만 인종 관련 사안을 언급한 응답자도 15%에 달해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문제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의 외교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일 부분은 동맹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동시에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여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리더십의 복원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아시아와 유럽 정책에서 전통적 동맹과 파트너십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관측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두 후보는 다른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대북 접근 방식이 실패했다고 보고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톱다운 외교 방식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영향력만 키워줬다고 비판하며 사전 조율된 조건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0일 현재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체인지 리서치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44% 지지율을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폭스뉴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9%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1%보다 8%포인트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2일까지 그리고 공화당은 21일부터 24일까지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 뒤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내년 출범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외교와 평화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 확대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공식화 등 임시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여성 평화 운동 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와 군축협회 등 13개 민간 단체들이 미 대선 후보들에게 외교와 평화의 주안점을 둔 대북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미북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트럼프 2기 정부든 새로운 바이든 정부든 차기 미 정부든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룰 시급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하면 전면적인 전쟁을 촉발하는 긴장 고조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참여한 미 퀸시 연구소의 제시카 리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외교 외에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need right now as we en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is a commitment by both leaders.
모든 대선 후보들이 북한과의 핵 협상은 정파적 사안이 아니며 외교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대선 후보들이 비핵화와 평화 진전을 위해 단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행동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줄여야 한다며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 확대, 여행 제한 조치 폐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공식화, 전쟁 포로 실종자 유해 송환 지속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진 등의 임시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뢰 구축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북한과의 외교가 선물이라는 견해를 거부해야 한다며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참여한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와 군축협회, 비욘드 더 밤, 국제정책센터, 평화행동, 퀸시 연구소 등 대부분 진보성향 반전운동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 이번 제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기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등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를 펼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북 외교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북한 문제에서 실무 협상과 동맹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10년 만에 상원을 장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민주당의 상원 재장악 가능성을 반반으로 내다보며 이번 상원 레이스는 약 8개 주에서 칼 싸움이 될 것이라고까지 비유했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13일 현재 상하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회 투표에서 민주당이 48.5%의 지지율로 40.9%의 공화당을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전망입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 가운데 민주당의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가장 큰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밀리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마사 맥살리 의원과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의원,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틸리스 의원 등 3명입니다. 선거 전문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13일 현재 맥살리 의원의 낙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밖에 조지아주의 데이비 퍼디 의원과 아이오와주 조니언스트 의원, 메인주 수잔 콜린스 의원과 몬타나주 스티븐 데인스 의원 등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대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공화당이 2014년부터 상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하원을 장악하며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 6년인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34석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새롭게 뽑힙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은 435석 전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민주당은 추가 3석을 확보해야 상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경우 민주당은 추가 4석을 확보해야 상원 탈환에 성공합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주요 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특히 의회에서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해온 가드너 의원의 재선 여부는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의 지역구인 콜로라도주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0여 년 만에 주의회를 장악하는 등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어 가드너 의원은 상원에서 재선에 가장 취약한 공화당 의원으로 꼽힙니다. 가드너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인 민주당의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모닝컨설트의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은 지지율 42%로 히켄루퍼 전 주지사에게 6%포인트 뒤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16선의 민주당 소속 엘리어 댕겔 의원은 예상을 뒤엎고 이미 낙마했습니다. 앵겔 의원은 지난 6월 말 뉴욕주 16선거구 당내 경선 프라이머리에서 중학교 교장 출신인 자말 보우만 후보에 패배해 11월 선거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과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위원장직은 대개 연공 서열에 따라 임명되는데 이 중 서열이 가장 높은 후보는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 출신인 셔먼 의원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의원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꺼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13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다른 나라 독재정권의 말로를 지켜봤다면서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인권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utcome of former dictators like, you know, Gaddafi, Saddam Hussein. Or, you know,
무하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또 구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와 같은 독재자들이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됐는지 김정은 정권이 잘 안다는 겁니다. 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일가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김정은 and his family know very well. There is a collapse of the system.
많은 시민단체나 유엔 체계가 북한의 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 등에 회부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Human rights thing issues are the issues which North Korean regime do not want to talk or even put on the table.
태 의원은 따라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논의하거나 아예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은 어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내각 총리를 교체하고 전략무기 개발 주역인 리병철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수해까지 겹친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 쇄신 인사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3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국무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 신설과 인사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김덕훈을 신임 내각 총리에 임명했습니다. 내각 총리였던 김재룡은 당 부위원장 겸 당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주역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신임 내각 총리와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뽑혔습니다. 이로써 북한 국정운영의 핵심이자 권력의 상징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의 기존 3인 체제에서 신임 김덕훈 내각 총리,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을 추가해 5인 체제로 확대됐습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5인 체제로 구성한 것은 노동당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당 중심이고 또 상무위원회 중심인데 그것을 정상화하게 했다 해서 임기 초기에는 그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노동당에 힘을 실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또 북한이 2017년 이후에는 경제 제재를 받고 그래서 그 체제 자체가 잘 되지는 않았죠. 이번에 다시 상무위원 체제 5인 체제로 간다는 것은 원래 생각했던 노동당 중심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읽힌다라고는 보이네요.
북한 전략무기 개발에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리병철은 지난해 말 군수 담당 당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 지난 4월 국무위원, 지난 5월 2014년 이후 공석이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꿰찬 데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고속 승진을 하며 권력의 핵심에 우뚝 섰습니다. 리병철의 상무위원회 진입은 북한이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지켜보면서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삼가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가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김정은 핵심 측근으로서 핵개발,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철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결국 핵개발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강력한 어떤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재룡이 내각 총리직에서 해임된 배경과 관련해 정령은 국무위원회가 내각의 경제 조직 싸움 능력을 분석 평가한 것이라고 밝혀 외관상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수해까지 겹친 삼중고 속에서 북한이 연초 설정한 경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를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의 인사라는 관측입니다. 김덕훈 새 내각 총리는 북한 간부 진영에선 상당히 젊은 59살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엘리트 경제 관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한전기공장 지배인에서 자강도 인민위원장, 내각 부총리 등을 거쳤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10월 10일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최대한 다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게 목표로 설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김덕훈을 발탁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어떤 변경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과 목표를 최대한 10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당창건 기념일을 성과적으로 빛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 2월 해임됐던 박태덕은 6개월 만에 당 정치국 위원과 당 부위원장 겸 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박태덕은 지난 2월 김일성 고급 당학교로 추정되는 당 간부 양성기관의 부패로 정치국 위원과 당 부위원장 그리고 당 부장에서 해임됐습니다. 박명순과 전광훈은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부장으로 임명됐고 신임 함경북도 당 위원장에는 김철삼, 남포시 당 위원장에는 리제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한국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힘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번영, 자유의 증진을 위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한국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국의 국경일을 맞아 미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한국과 모든 곳의 한국인들의 행운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의 강력한 유대를 만들고 국제적인 도전에 대처할 때 협력의 기반을 형성하는 공동의 가치와 인적 유대, 오랜 우정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이 평화로운 국경일을 보내기를 기원하고 두 나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한인 단체가 미국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한반도 문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7일부터 8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열린 온라인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한미 외교안보 전문 국회의원, 연방의원에게 듣는다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현주소와 한인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이 행사는 미국 내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주최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이 단체의 최강철 대표는 VOA에 한국인들은 한반도 분단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른 만큼 미국은 한국이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한번 돕게 하는 것은 이제 한국만의 그런 이익이 아닌 미국의 장기적인 또한 국가 전략 목표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그 남북미의 화해 협력을 이루는 것은 한국인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성공과 장기적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싶었고요.
이 단체는 미한 양국의 현직 의원 2명을 각각 초빙했는데 한국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김경협 의원,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과 앤디 김 의원입니다. 첫날인 17일 강연자로 나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 깜짝 판문점 회담까지 있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런 결과 없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버리고 만약에 재선에도 실패하게 돼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과연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떤 정부가 이걸 책임지고 풀어가려는 것이냐, 장기 미제로 빠지지 않을 것이냐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어도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올드 어프로치, 과감하게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자세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시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최근에 폼페이오까지.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북한에만 요구할 일이 아니며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존한 합의가 아니라 상하원도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 인준을 해주는 체제로 바꿔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미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아테소위 위원장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It is the North Koreans are tough negotiators and the American people would be skeptical of a deal entered 30 days before election. So a deal that might be good might be viewed as not so good. It don't be just because public would be so skeptical.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과 만나는 데 대해 미국민들이 회의적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지 의심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위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한 문제에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CVID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이고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 협정을 원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식 접근법이 아닌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한국전쟁 종전결의안에 서명한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에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미국도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면 서로 얻을 것이 많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은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한반도 종전 선언이 빠를수록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관리와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포럼의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지난 7일 강연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는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연방 하원에 진출한 30대의 앤디 김 의원 강연에는 무려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줌 링크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평균 500명, 마지막에 앤디 김 의원 때는 거의 뭐 700여 명 가까이가 참여자들이 10대 고등학교 학생부터 어쨌든 80대 노학자까지 직업군도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 뭐 학생, 다양한 어떤 풀뿌리 유권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질문들도 10대 고등학생들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미국의 이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또 그 헤이크라임, 다인종에 대한 헤이크라임 이슈,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또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할 게 뭐가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북한을 믿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골고루 나와서요. 10대 고등학생들, 10대, 20대 학생들이 거의 100여 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앤디 김 의원은 강연에서 미한 동맹과 미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한 동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foreign affairs, and I know that he will bring that to bear. He will have an extraordinary team around him of experts that understand these issues deeply, and I do believe that he will be willing to take the strong steps necessary if the right situation presents itself.
김 의원은 미한 동맹과 관련해 한국은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의 동맹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관계 자체에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 측은 이번 행사에서 그동안 벌여온 북한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최강철 대표는 VOA에 지난 5월 말부터 벌인 코로나19 북한 동포 의료용품 보내기 운동을 통해 5만여 달러를 모금했다며 다음 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8월 14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41년 8월 14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대서양의 영국 군함 위에서 이른바 대서양 헌장을 발표합니다. 닷새 전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캐나다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고 이는 역사적인 대서양 헌장의 발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서양 헌장은 영국과 미국의 세계 정치에 대한 원칙을 공동으로 선언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거나 점령하지 않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형식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8개 조항을 포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수립 원칙을 천명한 이 대서양 헌장은 훗날 UN 헌장의 모태가 됩니다. 1947년 8월 14일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에 속해 있었지만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과 이슬람을 믿던 파키스탄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세기 중엽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인도인들의 단합을 막기 위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을 통한 균형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의 이슬람인들은 1906년 파키스탄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4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47년 8월 14일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과 동시에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또다시 대립하기 시작했고 이후 동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해 방글라데시를 세우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